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7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2010년도에 발표가 된 작가 고은규 씨의 트렁크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상도 받은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보면은 한 주인공 여인이 나옵니다. 낮에는 백화점에서 베테랑 유모차 판매를 하고 밤이 되면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 여인이 합니다.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공터로 나갑니다. 그 공터에 보면은 버려져 있는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차의 트렁크를 열고 거기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잠을 잡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슬트모라고 하는데요. 슬리핑, 잠자는 걸 말하죠. 트는 트렁커, 트렁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모임을 슬트모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모임도 많이 있죠. 바로 이 슬트모의 정회원입니다. 이 주인공은 어려서 부모님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죠.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있는 트렁크가 아니면은 잠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철저히 혼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공터에 한 남자가 나타나죠. 이 공터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나타난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빙자해서 이 작품을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가두어져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어하고 현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예의를 갖추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관계를 통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를 익히고 예의를 배우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또 내가 세움을 받고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관계가 지속되는 시간에 의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관계와 평생의 관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관계의 성격과 질을 보면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악화되어가는 관계가 있고 날이 갈수록 더 복되게 변화가 되어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서로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관계가 악화되어져서 지옥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관계가 있는 반면에 점점 날이 갈수록 좋아져가는 복되게 변해가는 그러한 부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점점 더 무르익고 아름답게 변해가면은 그 인생은 받은 인생이다, 풍성해진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생의 관계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복되고 아름다워져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죠. 이런 성도가 정말로 행복한 성도이고 잘 살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죠. 다윗에게 먼저 손을 내어 미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다는 말이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어 미신 그날 이후부터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평생의 관계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이렇게 내어 미셨는데 그 이후에 다윗도 하나님에게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죠.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의 일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관계는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어 밀어주셨고 그 이후에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것만큼의 손을 내어 밀어야 관계가 정상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으로 상대할 때에 그때 다윗은 그냥 나가도 괜찮습니다마는 그는 그냥 나가지 않고 나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곧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냥 나가지 않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 마음에서 그리고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이 갈수록 더 복된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죠. 그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이었다면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입술로 표현을 했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죠. 다윗의 손을 떠난 물맷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고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이후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을 드렸고 그의 입술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것으로서 다윗에게 갚아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항상 이기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의 표현 중에 정말로 멋진 표현이 있죠. 사무엘하 23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 신뢰하고 끈끈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적진을 향해서 달린다는 것은 목숨을 맡겨놓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어서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다윗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밀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지만은 생명 싸게 속에 딱 품으셔가지고 다윗을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이 다윗에게 다 등을 돌려도 모두가 다 권력자 사울왕에게로 그곳으로 가서 다윗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셨고 다윗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누가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늘 다윗의 편이셨죠. 이것만큼 세상에서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게 내 마음에서부터 또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올려드릴 때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처럼 그와 같은 관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속에서도 다윗은 전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환경이 변해도 변치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죄를 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한 마음을 변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요, 서로가 눈을 마주치면서 끊임없이 서로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연인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관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어찌 삭막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점점 바뀌어져 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죠. 늘 마주보고 너무 좋아서 주거니 받거니 찬송하고 사랑을 받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였고,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백을 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온 몸과 마음을, 영혼을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드린 고백이죠. 그러니 그냥 우리가 읽어서 고백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우리와의 관계가 더 단단하게 되어서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 생명을 건지시는 이시고,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의 고백으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니까 원수에게 쫓기는 중에도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괜히 강성하여져 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있어서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는 두로왕 히람을 보내가지고 다윗 성을, 궁궐을 짓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 증거를 손에 쥐게 되었죠.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시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다윗 성 자기가 있는 그 성으로 메어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 두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었죠. 무려 3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성으로 모셔오자 하면서 3만 명을 동원을 했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을 해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는 다윗은 그 앞에서 맨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는데 바지춤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잊어먹고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다윗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과 재물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자녀들도 권력도 왕이라고 하는 명예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바지춤이 흘러내려간 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면서 영광을 돌렸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였고 그와 같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도 다윗을 최고의 사람으로 내 아들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잠에서 일어날 때에도 허무하거나 힘들거나 개운하지 않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니 잠을 자도 만족하고 일어나도 만족하고 집에 들어와도 만족하고 나가도 만족하고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일 앞세웠더니 그의 인생의 만족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순전히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이것도 성령께서 넣어준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저는 성전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전쟁을 많이 치루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평화의 성전, 이 성전은 너는 짓지 못한다. 대신에 네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와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이 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후손들까지도 다윗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시면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복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복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냐면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다윗성에 준비를 해 놓았던 성막을 말합니다. 텐트를 말합니다. 그 성막,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 다윗은 누가 더 상대방을 더 기쁘게 할까? 이걸 막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막 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기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맨 앞장세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관계였죠. 이 관계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보다 날이 갈수록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과연 몇 명의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겁니다. 광신자라고. 너는 뭐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냐고 아마 그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크리스천의 모습은 사라져버린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한쪽 귀로만 듣고 흘려버립니다. 이런 세태에 대해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 쾌고르가 작심을 하고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나오는 교인들에게. 문제는 단순하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가 너무 쉽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활한 협작군 패거리들이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고 이해를 못한 척한다. 성경에서 아무 말씀이나 꺼내어서 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빼고 모든 것을 다 잊어라. 그래야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은 봤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못 들은 척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를 못한 척한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린 척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이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렇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에 내 삶을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도 칭찬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 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왕들에 대해서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 그 많은 왕들 중에서 다섯 왕들 정도만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다면 다들 잘못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내어 보여드려야 됩니다. 다윗처럼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세월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진행을 해 나가되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제일 소중한 분으로 두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하는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목숨을 건 항해를 했던 이유는 잘 살려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 문명사회를 떠나서 배를 타고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갈 때에 67일이 걸렸습니다. 주일이 10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주일을 바다에서 지내면서 주일이 되면은 그들은 닻을 내렸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께 온종일 예배드리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이다 하면서 닻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를 저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날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로 지켰고 그렇게 해서 102명이 지금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미국 땅에 그들이 갔습니다. 그 102명이 그곳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 땅은 복을 받습니다. 그 땅에 4천여 년간 살아왔던 수백만 명의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죠.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문화가 있었고 그들의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었지만은 복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 102명이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땅을 찾아서 그곳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이 바뀌어집니다. 4천년 동안 바뀌어지지 않았던 그 땅이 바뀌어지면서 토질이 바뀌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100년이 되지 않아서 그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무지의 땅이었고 가난한 땅이었고 황폐한 땅이었고 광야와 같은 이 땅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땅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처럼 제일 소중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역사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 잘 되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끝까지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일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되어도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의 그 마음이 너무나 좋다.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나는 너의 마음이 그 마음이 너무나 좋고 나는 너무나 기쁘다.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 사랑은 그의 후손 대대에 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만은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최우선에 세워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복으로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인가 금이 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져 있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먹해져 있는 관계, 끊어져 있는 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어주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다, 시온의 대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먹함이 있거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반드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해서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말고 평생 하나님과 날이 갈수록 더 복된 관계, 더 끈끈한 관계, 더 사랑하는 관계,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다윗과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